할렐루야. 우리 전우장으로 인사 좀 나누세요. 저 5층에도 반갑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이제 책거리 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시간에 참석하면 전부 참석한 겁니다. 이제까지 한번안 듣다가 오늘 오신 분들은 세상 말로 대박입니다. 다 들으신 거예요. 결론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결론이 좀 우리가 들여다보기에 이렇게 썩 선뜻 들어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속으로 이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쉬운 것도 꼬아서 얘기하시더라. 예. 일부러 그러진 않고 성경이 들어갈수록 깊어요. 우리가 톰 소야의 모험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 아이들이 보물이랍시고 감춰놓죠. 그런데 전부 뭡니까? 쥐꼬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상한 것들. 그걸 보물이랍시고 감춰놔요. 우리도 어릴 적에 보면 다 나름대로 보물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대구에 살 때인데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처음으로 세발 자전거를 사오셨습니다. 세발 자전거 알죠?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 앉아서 생활을 했어요. 그냥 밥도 거기 앉아서 먹고. 지금도 제가 세발 자전거를 보물로 생각할까요? 아니죠. 지금은 보물이 다 달라지죠. 사람의 성숙도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게 사실은 성숙도입니다. 대접을 받는 걸 처음엔 다들 좋아하죠. 되게 이제 사짜 들어가는 분들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검사, 의사, 목사.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은 그 만나는 인간관계가 늘 대등한 인간관계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적인 열세를 가진 분들과 만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도들을 만나는데 어느 성도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신만만해가지고 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러고 덤벼드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늘 그저 죄송하고 염치가 없고 부족한 상태로 목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상대적 개념으로 사람들을 만나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의사 찾아갈 일 없잖아요. 항상 꿀려서 들어갑니다. 모든 관계가 그래요. 검사. 검사만 할 일은 살면서 별로 없어야 됩니다. 되게 이제 캥기거나 죄진 사람들이 검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 직종의 직업은 사실 이렇게 대접받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 있는 직업군들입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겠죠. 누가 이제 말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공통 분모가 생겼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검사하고 목사하고 의사가 기생집에 술을 먹으러 갔대요. 만든 얘기입니다. 술을 다 먹고 나서 술값을 누가 내느냐. 굉장히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였는데 결국 기생이 냈대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대접받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도와주고 구제하고 대접을 해보면 그건 세상 어느 기쁨도 주지 못하는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은 깊어지고 들어갈수록 재미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밤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운동을 할때 재미를 확보하고 하는 운동은 없다. 그런데 하다 보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재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런 경지에 가는 사람만 이 저녁예배까지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저녁예배 안 나온 사람은 전부 죽일 놈이다, 이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또 뭐 사정이 있겠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흑백 논리나 이원론적이나 단선으로 이해를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여기 못 나온 사람들은 또 못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유연성을 가지고 플렉시블하게 이해를 하는 것도 성숙의 또 한 측면이 됩니다. 이제 오늘 서론은 그만하고 이제 24장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자, 잠깐 복습을 한번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합시다. 지난주는 마지막 부탁의 첫 번째 순서였어요. 23장. 이제 여호수아가 생을 마름할 즈음에 백성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죠. 지난주 여호수아가 부탁했던 대상은 그 대상의 리더급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죠? 지도자급들만 모아서 마지막 부탁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 동료리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고 일관되게 흘러왔다 안 흘러왔다? 흘러갔다. 그 얘기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모세가 떠났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직하게 밀고 나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대상이 달라져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 번째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대답을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만큼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 질문을 어느 장소에서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이거를 옛날에 여러분 이북말로 개를 뭐라 그러냐면 가이라 그래요. 가이. 개를.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읽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개사로 빌립보에 가셨다, 이렇게 또 우스갯말이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이북말로 그 가이를 개라고 합니다. 개. 개를 가이라 그래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다. 아니죠, 못겠죠? 이런 걸 다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잊혀지지 않게 할까. 그래서 그 질문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차지하는 그 시대적 정점의 위치입니다. 거기는 로마 황제의 논리가 통용되던 공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와 같이 성경은 반드시 지명과 위치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설교를 여호수아가 어디서 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2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자, 우리 오늘 저녁 찬양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찬양대만 시작. 아멘. 자, 앞을 보십시오. 이 마지막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설교를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겜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 성교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교도 지금 많이 다녀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고마운 일인데 언제 한 번은 이 우리 3.1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본토 땅 성지 순례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네. 이게 좀 한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현장을 막연하게 추측 가운데 성경을 보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요단강 또는 평야 하면은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이해를 하는데 가보면 별거 없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조그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가 두 번째 백성들과 지도자 그룹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세겜. 자, 이상하죠? 이왕 마지막 설교로 택할 장소였다면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상징적이고 조금 더 폼나는 장소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역사에 가장 중요한 위치가 길갈입니다. 길갈은 세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길갈이란 뜻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그리고 거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자손이 묻거든, 이 돌들의 뜻이 뭐냐고 묻거든, 교훈적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열두 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길갈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어둠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중요한 위치가 길갈입니다. 이런 데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도 아니고 세겜이에요. 또 이 당시 수도격이었던 장소가 실로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특별히 민족사의 긍지인 여호와의 법궤가 모셔져 있던 장소예요. 그런 데서 복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 이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했다면 얼마나 백성들에게도 더 감동 있고 멋진 그 세리머니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세겜이에요. 세겜은 뭘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그 이유를 성경을 좀 추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을 좀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2절을 좀 볼까요? 50장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 봅니다.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었어요. 몇 세에 죽죠?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50장 26절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장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장례 아직 안 끝났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몇 가지 장례 절차가 있어요. 처음에 임종 예배를 드려요.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통보가 오면 목회자들이나 누가 가서 먼저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입관 예배를 드려요. 입관 예배 드릴 때는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혀서 그 다음에 딱 결관을 하고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장례 끝난 거예요? 입관 예배 다음에 발인 예배가 있죠. 발인 예배가 있어요. 발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장지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관 예배를 드려야 끝이 나는데 완전히 끝이 나려면 사실 유가족들이 머무는 집에 와서 위로 예배까지를 마쳐야 모든 절차가 끝이 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생략돼 있어서 이런 절차를 그냥 대충 합니다. 근데 원래 장례는 교회 성도들의 장례는 국장처럼 치러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돌아가셨든지 그 죽음 앞에 슬퍼하는 유족들을 진심으로 온 교회가 들러붙어서 위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환송이거든요. 그리고 그 종말의 개인적 시간은 어느 날 내게도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잔치집은 선택이지만 장례는 필수예요. 그게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요셉이 애굽 땅에서 계기되어 죽었는데 110세에 죽어요. 근데 입관으로 끝납니다. 장례가 아직 마쳐지질 않아요. 근데 이 죽음 직전에 요셉이 후손들에게 부탁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는 중단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2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자, 성경을 좀 보세요. 32절.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길었던 장례를 마치고 있어요. 그죠? 드디어 중단되었던 요셉의 장례가 가나안 정복의 완성과 함께 이스라엘 후손들에 의해서 세겜 땅에서 그 장례가 끝나고 있어요. 아마 역사상 인류 역사에 가장 길었던 장례였을 겁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철저하게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요셉의 언약처럼 그들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열심을 따라 완성된 정복을 열매로 중단되었던 조상 요셉의 장례를 이 세겜 땅에서 끝내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왜 하필 세겜 땅일까? 왜 하필 세겜 땅일까? 여기에는 지독한 아픔의 추억이 있죠.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가 제일 먼저 도착했던 땅이 세겜이에요. 근데 원래 세겜이라는 지역은 짐을 지고 떠나야 할 곳이라는 뜻밖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세겜에 정착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세겜은 말 그대로 물이 풍부하고 무슨 장사를 하든지 먹고 살 수 있는 한눈에도 이익이 발생하는 땅인 것을 요셉은 알아봐요. 그래서 그는 2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약속대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야폭강가에서 에서의 공포 때문에 혹독한 두려움의 밤을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눈 녹듯 에서의 마음을 녹여내리시고 야곱을 돌아보시고 보호하셔서 무사히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옳았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옳았습니다. 왜? 그가 20년 전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돌아올 곳을, 이 땅으로, 이곳으로 돌아올 곳을 약속했던 장소가 세겜이 아니고 어딥니까?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평안히 하나님의 인도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잠시 머물었다가 가족사의 큰 비극을 잉태해냅니다. 외동딸 사랑하는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는가 하면 그의 친오라버리 둘이가, 루벤과 레위가 잔인한 살육극을 벌여요. 피의 복수극이 일어나죠.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가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그 지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이 야곱의 가문에, 이스라엘 가문에 혹독한 열매로 되돌아왔는가를 제일 각인시킬 수 있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우리는 아픈 상처는 일부러 지우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거기 유명한 박물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면 숨져간 유대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아기들 이름까지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스피커에서 그 수십 년 전 히틀러에 의해서 숨져갔던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계속 송태근, 강병희, 강종옥 계속 나와요. 이거 얼마나 섬찟한지 몰라요. 근데 그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유랑 생활을 견뎌내었던 중요한 뿌리가 이런 신앙적 정신에 있었어요. 세겜은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사에 아주 처절한 가족사의 아픔과 민족사의 아픔에 상처가 있는 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숨지기 전 거기에서 요셉의 장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시작. 아멘. 자, 이제 앞을 잠깐 보실까? 이 대목이 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상상력이 동원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접촉점은 성경 속에 녹아진 하나님의 표정을 만나야 돼요. 지금 논조가 이래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택해라. 자, 15절을 잘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오늘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택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단순히 이해를 받으면 초이스를 자유롭게 허락해서, 자, 여기 아모리 신 있고 강 건너 저쪽에 섬길 때 그 신이 있고 하나님 신이 있는데, 자, 이 중에 너희도 어느 거 할래 택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자, 집에서 이런 일이 가끔 벌어져요. 자, 이제 그만 TV 꺼라. 그 애들이 네? 그리고 한 번에 끄는 애가 있나요? 응? 게다가 마침 그 시간이 무슨 아슬아슬한 무슨 무한도전 같은 거 하는 시간이면 애들이 단번에 끌 수가 없죠. 그러면 미적거리고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꺼. 애들 끊어요? 안 꺼요? 꺼라. 아니, 요것만 보고요. 야, 말이 맑았지 않아? 꺼. 굉장히 리얼하죠?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둘째하고. 둘째가 어릴 때. 원래 지금 커서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정말 화가 나거나 정말 컨트롤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나오죠?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아, 알았어, 은퇴가. 내가 무한도전을 보든지 끄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일까요? 말귀를 그렇게 알아들어요? 이 말은 정확히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You have no choice. 그 말이죠. 그 말을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마디에 백성들을 향해서 자 아모리 신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어느 거 할래? 그 너에게 초이스를 줄 테니까 오늘 택해라 그 말일까요? 아니면 뒤집은 얘기일까요? 이건 뒤집은 얘기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알아서 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전력이 어떤 줄 아십니까? 2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앞을 보십시오.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의 전력이 여기서 폭로가 되죠. 강 건너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들이 뭐하고 살았나? 우상 섬기고 살았어요. 여기 조상들이라는 말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럼 누구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 집안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왔어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어휘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이 조상들의 전력이 강 건너편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우상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을 지금 하나님께서 뽑아서 택해서 고르고 골라서 끌고 가나안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절 내가 또 4절 야곱과 5절 내가 6절 내가 7절 내가 8절 내가 이게 모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열 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면 이 모든 강 건너 우상을 섬기던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을 누가 여기까지 지금 이끌어 인도하여 내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를 조금 더 들여다보십시다. 자, 24장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계속 시작. 18절 한 번 더 시작. 예. 복음을 택하라. 이제 여지가 없는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윽박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대답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송태근이 같으면 감동을 할 텐데 이제 19절이 우리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줍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니 이제 앞뒤가 맞아요?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 체육관에 오지 학생들도 이제 화면을 좀 보세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에 자 어떡할래? 택해라. 이거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 17절, 18절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래야 맞는 거지 잘했어 이래야 이게 문맥이 좀 서로 자연스럽고 맞을 텐데 거기다 대고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너희 못한다 너희 못한다.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생각 사이에 큰 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조를 원문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 의도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즉 정확히 간단히 진술을 하면 보답의 차원에서 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그 보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 속에 감춰져 있는 어긋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하면 그들의 신앙은 아직까지 조건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답하는 차원에서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는 못한다 단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잘 보십시다.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무하는 하나님이시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질투라는 개념은 뭘 전제합니까? 지독한 편애적 사랑을 전제합니다. 그게 질투가 갖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차원이 아직까지 신앙의 수준과 경지가 조건적이고 보답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근데 나는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어떤 보답하라고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늘 이 부분에서 스스로 속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보란 듯 떳떳하게 좀 준비해서 보답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그래서 비교할 것도 아닌 나름대로의 그 비교 속에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방향이 엉뚱한 대로 틀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꺼내놓은 대답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으니 보호해주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에게 상응하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아직까지 뭐예요? 조건절이고 보답한다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너희는 못한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질투라는 게 뭘 전제해요? 사랑을 전제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보답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면 뭘 어떻게 보답을 하겠어요? 뭘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예? 그걸 뭐라 그러죠? 앵벌이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껌 팔아가지고 막 모아서 하나님 이번 주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거 뭐냐 전부 다 이거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그냥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그분께 묶여서 그분만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거기에 다 답이 녹아져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끝까지 뭔가를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하나님의 깊이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깊이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로서 사역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거하고 정말 그분이 즐겁고 그분이 사랑스럽고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하는 봉사와 헌신과 선교와 사역은 퀄리티 자체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일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서 23 전체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딴 거 할 거 없다. 그분만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게 여호수아의 설교의 초점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너희들은 나만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0.1%도 한눈 파는 걸 못 견뎌 하세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이 질투라는 단어만 들어도 웃음이 저절로 나요. 아, 이건 나 같은 거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네? 나 같은 거를 질투하신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예. 이해가 안 돼야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되면 이게 아직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갈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그분 사랑이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갈수록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갈수록 이해가 안 돼요. Why me? 왜 나 같은 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분 편에 서서 악쓰다가 고함치다가 끝나도 나는 행복하겠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까지가 좀 한 7, 80년 손해보고 살면 어때요? 예? 영원한 삶이 본질적으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7, 80년 홀딱 뱉김을 당하면 어때요? 거기에 그 세상이, 세상 끝이 있다가 없다가에 휘딱휘딱 휘청휘청 하는 건 아직도 삶의 무게중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죠.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라면. 그래서 올 안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행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27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주신, 저녁마다 부어주신 이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2013년은 내 인생 속에 영혼의 절정기를 맞게 하시고 하늘과 깊은 미로를 속삭이는 성숙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출발한 미얀마, 또 출발할 캄보디아, 그리고 군선교, 수도권 선교, 남아있는 선교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시작되는 그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이 황제의 논리가 통하는 세상 속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